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날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또 속사람은 새로워지며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모든 자가 살아나며 더욱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고자 또 주여 오심을 소망하는 또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비춰지며 빛이 많은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그리고 44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뭐 제일 적은 게 48장, 많은 게 66장. 그래서 새벽에 보통 뭐 3번, 4번 이렇게 말씀 보면서 내용들을 좀 보는 시간이었고, 뭐 오늘부터 다니엘부터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하루에 한 권씩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신약을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구약을 이제 주고, 구약에는 다 예표잖아요. 예표. 다니엘서, 다니엘. 우리가 많이 읽던, 구약은 다 예표하고, 상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신약 들어가니까, 어떤 게 좀 시원하냐면, 다 예수님이 한 얘기야. 예수님이 실제 왔어. 그 메시아가 실제 왔어. 와가지고, 본인의 메시아인 것을 막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표 상징하면, 나중에 일이니까,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메시아가 딱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시니까 표가 확 나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죠? 오늘 다니엘서를 좀 보면서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많은 생각이 좀 사실은 좀 들기도 했습니다. 2장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 보니까 이게 요절입니다. 요절.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서에 서신서에 심각한 얘기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 좀 이렇게 그 단어상 부정적 멸망이랄지 무슨 뭐 심판이랄지 이런 단어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실은 가장 부정적인 말이 적게 나오는 곳이 다니엘이에요. 다른 데는 단어가 많았잖아요. 뭐 멸망이 많은 어디 뭐 심판이 많은 그런 책. 근데 다니엘서는 그런 단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주로 환상, 꿈, 뭐 이런 이야기. 주로 요셉도 창세기에도 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다니엘서도 참 많이 나와.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계속 해석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인식되어 있기는 뭐 지혜의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뭐 뭐 다니엘의 어떤 지혜, 뭐 다니엘 학습법, 뭐 다니엘 뭐 그런 뭐 기도회 이런 부분들이 한국엔 참 많죠. 근데 뭐 그런 거 이전에 우선 그런 걸 좀 쫙 빼놓고 그리고 뭐 여기서 보이고 있는 어떤 꿈 내용이 뭐냐 그런 건 좀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는 것이니까 좀 더 큰 면에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고 삽니다. 계속 말씀 일단 말씀 읽을게요.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렇죠? 그 밑에 구절 말씀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은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고요. 쭉 넘어가면은 뭐 이따 어차피 읽을 구절인데요. 그건 좀 이따 봅시다. 에스겔 우리 다니엘 에스겔서도 굉장히 환상이 많았지만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좀 이렇게 내용을 봤어요.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환상.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 그 단어가 환상. 그리고 한 두 번 되는데 꿈. 그리고 은밀. 이 단어가 다니엘서의 성경 전체에서 꿈은 한 두 번째 정도. 첫 번째는 뭐 창세기예요. 요셉이 꿈꾼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거의 구약에서 이 단어가 다니엘서의 가장 많은 단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고 이 부분 은밀한 것을 나타냈다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 그거를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계시란 단어의 어떤 그 출발점임을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1장 한번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는 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해요. 엘.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말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엘 자가 들어가는 그 부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장 1절 말씀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려네. 여호야김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우리 새벽에 많이 적었기 때문에 뭐 여호야김. 그렇죠? 이 사람의 아들이 여호야김. 다음 왕이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남쪽에 20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11년간 통치를 했고 3개월을 통치했고 11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럼 보면은 여호야김 3년 때니까 3년이니까 8년, 11년, 19년 정도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 이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라크가 와서 그 성을 둘러쌌냐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잘하고 잘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약소국가로서 큰 국가를 잘 섬겼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애굽?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쪽에 있으면 이 나라를 잘 하다가 이걸 관계를 끊고 이쪽에 있는 애굽과 화친을 하고 함께 되어지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한 거예요.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김이 그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 성을 이렇게 에워싼 상태를 지금 말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전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쵸? 왕의 환관장.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에스겔도 포로되어 가 있을 때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2차 때 총 3번을 포로되어 이렇게 3차 동안 끌려가요. 그리고 3차로 나눠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렇게 1차 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몇 년 뒤에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동년배였고, 그 기록을 보면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꽤 친근한 사이였다, 그렇게 보통 말들을 하고, 다니엘과 같은 역할, 같은 직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느헤미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벽을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하는데 그가 했던 사람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왕 옆에서 술을 대신 먹어주는 역할이에요. 독이 있나 없나? 그 역할을 다니엘도 그 역할을 거의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3절 말씀 보니까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어요. 잡혀온 포로 중에서 왕족이면서 귀족이면서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서 쓸만한 소년을 몇 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 거예요. 그렇죠? 5절 말씀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을 그들을 키운 거예요. 학교에 보내서 뽑아가지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맞게 이름을 개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또 동지로서 아주 그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스의 뭐 불에 들어간다랄지 이런 역할들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족이면서 포로되어 왔지만 왕족이면서 귀족이면서 되게 지식적으로 그리고 또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을 뽑아서 키운 거예요. 왜 키웠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서 수종을 들이게 하려고 이렇게 뽑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엘리트를 뽑은 거야.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지금 왕궁에서 쓰는 거야. 다니엘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구하니. 환관장이 누구냐면 예를 들면 뭐 내시의 대표 뭐 그런 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과 이제 얘기가 일장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여호야김이 609년부터 589년인가요? 예, 598년. 그렇죠? 이 정도를 11년 동안을 통치를 한 거예요. 586년도에 망하니까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으면 이렇게 알 수. 그러니까 다니엘의 배경은 포로되어 가 있는 상태에서 누구간에 바벨론의 왕을 수종들기 위해서 뽑혀진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귀족이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쓰면서 본인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선지서를 보게 되면 부인들이 어떤 왕 때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또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좀 몇 군데를 더 보게 되면요. 우리 9장 말씀으로 9장 23절. 다니엘을 어떻게 주로 표현하고 있냐?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라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은총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좀 나옵니다. 은총을 입은 자라. 쭉 넘어가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다니엘서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 환상인 거예요. 그렇죠?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고요. 중요한 이 9장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좀 내용. 그러니까 주의 요절도 우리가 아까 2장에 읽었지만 주요 장이 어디냐? 약간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이해를 위해서 가장 신중하게 읽어야 될 내용이었냐? 그게 9장입니다. 9장에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한국에 유행하잖아요. 지난번도 한번 다니엘의 기도 전국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맞습니다만은 다니엘의 기도 이런 기도가 사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 좀 뭐 다니엘의 뭐 세일의 뭐 기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제가 예전에 그 금천고에서 사역할 때도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서 3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뭐 뜻을 결단하고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도했던 대명사로 다니엘 또 많은 환상을 봤던 그 인물로 다니엘 이렇게 보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우리 2장 넘어가서 좀 내용들을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부터 다니엘 전체 좀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폈고요. 2장 34절 말씀, 31절 말씀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는 장면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2장 31절 말씀 보니까 왕이여 왕의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꿈을 좀 마치는 거죠.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뜨인 돌. 사람에 의해서 조각되지 아니한 어떤 돌. 우리도 뭐 그 한국에 절이 있잖아요. 부석사. 그러니까 떠있는 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뜨인 돌은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조각되거나 잘라지지 않은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굴 의미하냐? 메시아 의미예요. 메시아. 뜨인 돌 생각할 때 생각되는 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종수 집사님이 96년도인가 그 소속돼 있던 그 기독교 노래 그 동아리 모임 자체가 원래 뜨인 돌 이렇게 유튜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뜨인 돌에서 기독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어떤 그 동아리 모임 이름이 뜨인 돌이에요. 그래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큰 신상을 부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뜨인 돌, 작은 돌 같지만 이 돌이 나와서 우상과 불신앙과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자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렇게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렇게 뜨인 돌, 그래서 뭐 편곡 유종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보면서 아, 잘 계시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 모든 것들을 변화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모든 것들을 멸망케 하고 새 땅과 새 나라 세울 수 있는 손대지 아니한 그 돌, 그 돌을 다니엘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넘어가세요. 우리 45절 말씀 보면 45절. 지금 꿈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의 그 꿈의 해석을 하면서 뭐 발가락은 뭘 의미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35절 그 봤던 그 말씀 중에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그 돌이 그냥 나와서 그 우상을 무너뜨렸는데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일날 전하실 때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 옛날 말로는 뜨인 돌, 그렇죠?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해석하면서 해석의 내용이 뭐였냐?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나와서 큰 신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큰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예표하는 거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면서 계속 등장한 돌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예배 끝나고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뭐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하면은 이렇게 유종수 편곡 나오는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뜨인 돌은 누굴 의미하냐? 메시아를 예표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이 모든 우상들이 모든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쭉 넘어가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환상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메시아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들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렇죠? 인자가 오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그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부분들. 성육신 하실,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좀 넘어가서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죠? 24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표현한 내용들 영원한 이, 그렇죠? 영원한 이가 올 것이다. 누굴 의미하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이가 올 것인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 부음 받다는 그 표현의 그 내용들이 총 성경에 뭐 신약에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을 자 이런 표현이 다섯 군데가 나오는데 나머지 그 일곱 군데가 나오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냐면 사무엘서예요. 사무엘상. 그리고 실제 사무엘상은 주로 왕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내용 나오지만 실제 그걸 빼놓고 에스겔서 누구를 특별하게 지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표현한 것은 다니엘 수밖에 없어요. 되게 의미가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두 번, 9장 25절, 26절처럼 기름 부음 받을 자. 실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의 특별히 영원한 이 이런 표현 기름 부음을 받을 자. 받은 자 받을 자 이런 표현이 실제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한 내용이다. 우리 10장 5절 말씀 그 다음 장입니다.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그렇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한 사람, 그렇죠? 누구를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 요 분도 메시아를 의미해요.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앞에 봤던 그 에스겔까지는 거의 48장, 뭐 50몇 장, 66장 그래요. 다니엘서는 뭐 십몇 장의 책인데 메시아에 대해서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무슨 내용이냐면 포로된 백성들한테 소망의 메시아적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서 우리가 여기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안 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를 계속 말을 해요. 근데 다니엘은 아예 그냥 어릴 때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까지 왔고 거기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로 성장했고 거기서 그냥 성인이 된 거야. 근데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과 어떤 큰 회개의 말을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포로가 되었는데 이사야는 망할 것을 말을 했고 예레미야도 망할 것을 말했고 망한 것을 말했고 망한 후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 또한 여기 온 이유가 어떤 이유인 줄을 계속 그 부분을 말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꿈 환상을 해석해주고 전달한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70년도에 해방될 것을 다시 염두에 둔 것처럼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한테 다니엘은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뜨인 돌이 와서 이 모든 걸 무너뜨릴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 영원한 이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또 세마포를 입은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다니엘이 전달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만 봅니다. 한번 우리 2장 22절입니다. 좀 앞으로 넘어가서 2장 22절 좀 특별한 표현인데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은밀한 일을 나타낸다 이런 표현들이 다니엘서에만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럴 것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포함된 뜻한 하나님의 계획이 은밀한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이기도 하셨고 다니엘에게 그 뜻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밀한 것을 나타낸다는 말이 뭐냐? 계시의 계시. 그렇죠? 숨겨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췄던 것을 보이는 거예요. 감췄던 자가 그걸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탕을 많이 먹잖아요. 높은 데 올려놔 이렇게. 숨겨놓은 것을 아빠나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모르는 거죠. 아빠가 엄마가 꺼냈을 때 물건이 짠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 숨기신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가 막 요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추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에 깨달아 줄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표현되는 이 말들, 2장 좀 아까 읽었던 2장 22절 말씀 같은 경우,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있던 이가 나타나실 그 이가 누굽니까? 그가 메시아예요. 그렇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이 드러난 거야. 드러난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상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냈을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죠? 은밀한 것을 나타냈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내용들을 알게 하시는 거야. 저 어제 이 내용 읽으면서, 얼마 전에 읽으면서, 어제 또 정리하면서 읽으면서, 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르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숨겨진 것을 보이시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이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내용 항상 좀 묵상하십시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알게 해서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30절 말씀 보니까 3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쭉 넘어가서 5장 12절 말씀, 아, 2장 한번 더 읽을까요? 2장 47절 말씀,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숨긴 것을 나타내신다. 계십니다. 계시. 숨겨진 것을 나타내는 거. 커튼 뒤에 있었는데 커튼을 쭉 걷는 거야. 그게 계시예요. 그렇죠? 우리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벨데사살이라는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보세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이런 말들을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 학습법, 그래서 많이 뭐 상업적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만은 뭐 지혜로운 거 감사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이, 이들이 보기에도 마음이 민첩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민첩하고,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셔야 은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다니엘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니엘서까지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전체를 100% 다 꺼내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들을 좀 보고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마음이 민첩하였고 그가 총명했음을 알 수 있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큰 꿈들에 대해서 해석해지면서 또 환상 가운데 받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두가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문제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문제 가지고 있는 어릴 때부터의 상처 데미지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들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불안들 또 계속 뭔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화되면서 갖게 되는 그런 불안들 갖게 되는 많은 불균형들 갖게 되는 건강에 많은 이상징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언제 끝나냐 이런 모든 고민들 언제 끝나냐 메시아가 오실 때 끝나는 거야 그렇죠? 똑같은 거야 이 모든 불안함 이 모든 불공정 이 모든 불균형 이 모든 이런 불편한 것들이 언제 끝나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야 새 나라가 시작될 때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포로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니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다른 책에 비해서 너희 죄가 어떤 것을 막 들추지 않아요. 너희 죄가 어떤 어땠으며 막 피를 토하면서 말씀하지 않아요. 담백하게 깔끔하게 하나님이 보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전달하는 다니엘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다니엘 내용을 읽으면서 에스겔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과 지금 포로되어 갔지만 포로되어 가서 그 나라에서 살려고 바둥바둥하지 않고 또 왕들의 눈에 띄어서 에스겔이랄지 나중에 뭐 느헤미야랄지 다니엘이랄지 아주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계속 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책 읽다 보니까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친구였다 그래요. 아, 다니엘과 에스겔 색깔 너무 다르잖아요. 에스겔은 진물로 환상을 많이 봤지만 환상한 단어가 아주 매끈하고 아주 그냥 말쑥하고 산뜻한 다니엘서 내용에서 환상이라는 단어가 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게 또 의미가 컸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에게도 많은 것들을 보이셨구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냥 쭉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성소에 가가지고 동쪽을 보게 이랬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본인이 막 공간을 막 이동을 해요. 다니엘서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없고 그냥 신변능이 별로 없어요. 그냥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를 준 거예요. 그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메시아 떼인들이 오실 것이다. 그렇죠? 인자가 되신 이가 오실 것이다. 영원한 이가 기름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 뜻 기름부음을 받은 자야. 그 말이 아예 나와 있는 곳이에요. 다니엘서가. 그리고 세마포를 입은 자가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지금 다니엘서와 예스겔서 같은 경우는 거의 묵시록에 가깝습니다. 모든 환상 계시 내용들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계시란 말씀을 아예 주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포로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메시아적인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 포로되어 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 이 말씀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고 12장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죠? 모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백성 중에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는 그런 고백도 있고요. 쭉 넘어 1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하면서 뭐 그 상징적인 말 1345일까지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고요. 뭐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의 해석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종말론, 말세 이런 데 좀 많은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이런 숫자를 많이 해석을 해요.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할 필요 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 목적적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속에 있는 그리스도 목적적인 표현들이 무엇이었고 그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되었고요. 계속 지금 성경을 이제 앞으로는 뭐 선지서가 대부분 짧은 내용들이라서 하루에 뭐 하나 이렇게 쭉쭉 좀 나가게 될 것인데요. 계속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된 것이 맞는가, 그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성경을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치유서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행복서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성공 매뉴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내용에서 그리스도를 꺼내지 않고 학습법을 꺼내고 다니엘체를 꺼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물론 아이가 똑똑하면 좋죠. 기본이죠. 중요한 것은 다니엘 또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 신약에 넘어가면 그냥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지만 신약은 그냥 아예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실제 그리스도가 왔지만 예표가 아니고 상징이 아니에요. 신약에 넘어가면. 근데 믿질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그 자들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들만, 믿음을 갖도록 선택한 자들만 믿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이 기록됐고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읽다가 하나님의 표현들을 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이 세마포를 입고 오시기를 바라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대해주셔서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도와요 주옵소서. 긍휼을 덧입은 자로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지게 하시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증언되었던 메시아가 어떤 이인가를 발견케 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들이 더더욱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담을 대해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옵시고 계시되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선택하며 바른 방향으로 믿음을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14개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귀한 날이 되며 더더욱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